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손수 지으신 나무와 풀에서 꽃이 피는 것을 봅니다. 바람이 불고 눈 비가 땅을 적시며 때때로 햇빛이 얼굴을 뜨겁게 달구는 것을 느낍니다. 저희가 다 알 수 없고 밝혀낼 수 없는 이 세상의 신비를 통해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두 다른 개성을 지닌 작품으로 창조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주님의 몸인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무 조건도 묻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무한한 사랑에 비해 저희가 가진 눈과 귀는 어둡기 짝이 없고 마음은 편협하여 주님이 주신 나날을 불만스럽고 무기력하게 보내곤 합니다. 우리를 이미 구원하신 사실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지 못하고 마치 당연한 권리로 여기며 왜 더 넓은 집과 맛있는 음식을 주시지 않느냐고 기도할 때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금세 잊혀지고 사라져버릴 이 땅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고 주님의 참된 평안과 진리를 기뻐하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고난에 대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끊이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전쟁과 자연재해, 경악을 금치 못할 절망적인 사건 사고들을 목도할 때에 이 사회가 생명의 소중함을 가장 우선시하고 타인의 고통을 돌볼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혼란스러운 정치 경제 상황이 공의를 회복하고 화합을 이루며 증오와 분노에 휩싸인 개인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두려워하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으며 이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다시 떠올릴 때에 주님이 각자에게 맡긴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기까지 수고한 모든 손길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정한조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 없이 선포되며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예배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노예살이는 참으로 고단했고 또 고달팠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는 태어난 갓난아기 중에서 나만은 나일강에 던져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세월이 80년이 더 지나자 그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루실 때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하게 해주셨던 것은 단지 그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만들어주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 구별된 삶을 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만들게 하신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성막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대표적인 이름은 장막이었습니다.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이동시설인 천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십계명의 돌판이 있다고 하여 증거의 장막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회막, 즉 만남의 천막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성소, 하나님의 집 등으로 불렸습니다. 마당까지 포함한 성막의 면적은 동서방향으로 100규빗, 남북방향으로 50규빗이었습니다. 1규빗은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로 약 45.6cm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동서방향으로 약 45.6m, 남북방향으로 약 22.8m, 그 넓이는 약 1040제곱미터입니다. 그것을 평수로 말씀드리면 약 315평 정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양화진 봉사관 증축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공사 대지 면적이 약 735제곱미터, 223평 정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이 양화진 봉사관 증축 공사 면적의 1.5배 정도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은 가장인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에게는 가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최소한 200만 명은 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집은 315평이었습니다. 그것도 마당까지 합친 넓이였습니다. 그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그 두 공간의 가로 세로 길이가 30규빗과 10규빗, 13.68m와 4.56m인데 면적으로는 약 62.4제곱미터, 평수로 하면 약 18.9평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19평도 되지 않는 그 좁은 곳에서 거하시며 사람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 속죄일에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들어간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곳의 크기는 가로 세로 10규빗, 20.8제곱미터, 6.3평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 공간에 임해 주셨습니다. 이동용이었던 하나님의 집이 붙박이로 바뀌게 된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건물 성전은 세 번 지어졌는데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왕 때 지어졌다고 하여 솔로몬 성전이라 부릅니다. 그 성전은 주전 586년 남유다가 멸망할 때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돌아와 스룹바벨의 지휘 아래 지었다고 하여 스룹바벨 성전이라 부릅니다. 그 성전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 불리는데 이스라엘의 통치자였던 이둠의 사람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주전 19년부터 주후 63년까지 82년 동안이나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도 완공 7년 만인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성전도 함께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그 성전의 서쪽 벽 일부만 남아있는데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시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46년 동안이나 지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허문 뒤에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킨다는 말인가 라고 반문하며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했는데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당신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 말씀하신 이후로 건물 성전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건물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이젠 무엇을 성전이라 부르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이 이르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떤 건물의 이름은 그 건물의 크기나 모양, 재질보다 그 안에 누가 있는지에 따라 명명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의사와 간호사, 환자들이 있는 건물을 병원이라 부릅니다. 또한 학생과 교사가 있는 건물을 학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가장 웅장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구별되게 살아야 할 많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자신들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리러 오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반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꾸어 주면서 부당한 이익을 챙겼고 제물로 드리는 짐승을 팔면서 터무니없는 이득을 남기며 사람들의 재산을 강탈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웅장한 건물을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강도와 흡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우리 삶으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인생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내가 걸으려고 정했던 길보다는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였고 자신이 걸은 다른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자신의 영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성전으로 가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성전이 되어 간다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없는 외인과 나그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가 되었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본문은 우리를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표현하는 것은 좀 더 발전한 개념, 좀 더 친밀한 개념, 좀 더 인격적인 개념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에서 성전이나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와 같은 건물로 표현하는 것은 뭔가 퇴보하는 개념, 뭔가 냉담한 개념, 뭔가 비인격적인 개념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밀접함과 하나됨이 점점 더 상승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시민, 즉 국민은 다른 나라 사람보다 훨씬 더 밀접함이 있고 하나됨이 있습니다. 만약 월드컵 축구 경기 결승전에서 대한민국이 아르헨티나나 스페인과 맞붙게 되었다면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축구팀을 응원하고 승리를 기원할 것입니다. 물론 아르헨티나나 스페인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같은 나라 시민, 국민에게는 밀접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나라 사람이어도 생각과 가치관, 삶의 방식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가족은 시민, 국민보다는 훨씬 더 밀접합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 시민이라 할지라도 인격적인 교류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같은 마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아 서로 삶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가족은 긴 시간을 함께했고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집안의 대소사와 개인의 대소사는 물론 기쁨과 슬픔 등의 감정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훨씬 더 긴밀합니다. 그러나 본래 한 가족이었을지라도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다른 지방에 사는 가족도 많고 심지어 해외에 사는 가족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한 가족일지라도 만나면 현재의 삶은 공유하지 못하고 과거의 시간만 공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 하나됨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라는 말은 우리 전체가 하나의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시민과 가족은 따로따로일 수 있지만 건물은 따로따로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건축 자재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야 비로소 건물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지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 건물을 성전, 거룩한 집이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은 그 건물의 크기나 모양, 재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안에 넣은 장롱이나 커튼, 주방기구, 가전제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전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 구별됨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힘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연합체인 교회의 본질적인 힘은 거룩에서 나옵니다. 만약 경제가 가장 중요하고 경제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고 요구를 받으셨는데 그때 돌로 빵을 만드셨을 것입니다. 아니 돌로 빵을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돌로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만드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유가 많은 사람, 높은 자리에 앉아 큰 권력을 지닌 사람, 학문적 업적이 큰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성전으로 가꾸어 가는 사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을 통로 삼아 당신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이 이랍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즉 교회를 신령한 집이라고 하십니다. 교회가 과거에는 사회를 주도했는데 지금은 뒤따라가기도 급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사회를 주도했던 시기는 1970년대 정도까지일 것입니다. 그때는 소위 앞서간다는 서양 눈물이 교회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앞서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아시아 오지에서 선교사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고 학교를 세워 문맹률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컴퓨터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영어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는 그 지역의 책임자나 그 나라의 장차관과 친분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런 지역은 틀림없이 교회가 여러 면에서 사회를 앞서가는 곳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명적 측면에서 교회는 사회를 앞서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교회는 서로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회, 즉 세상은 세속적 가치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더 많은 부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것을 추구하는 곳이고, 교회는 영원한 가치관, 진리와 생명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사회를 앞지르려고 하면 교회는 반드시 부패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며 점점 성전다운 성전이 되어가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것을 거부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혹 자신의 삶이 그러하였다면 이 참회의 절기에 참회하고 돌이키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심을 통해서 시차를 두고 100주년 기념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100주년 기념교회이기도 하고 성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참된 성전됨의 여부는 이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이 예배당에서 흩어진 이후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일상으로 돌아간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저 세속적인 가치관만 추구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더욱더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 것이고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많아져도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은 점점 커지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후 우리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성전이 되어 간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주님의 진정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소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은 거의 고문에 가까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이면에는 세상은 맛이 없는 곳이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맛이 나는 곳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돈, 섹스, 즉 쾌락, 그리고 권력입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움켜쥐는 것이 만난 인생을 사는 것이라 여기고 그것들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더 큰 것,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참된 맛, 그리고 영원한 맛을 낼 수 없는 곳입니다. 또한 냉장고가 없던 당시에 또 하나 소금의 중요한 역할은 방부제였습니다. 음식을 긴 기간 보관하기 위해서 소금에 절이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막는 존재가 바로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경고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소금은 대부분 천일제염입니다. 즉 바닷물을 끓여다가 염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빨리 와닿지 않습니다. 유럽의 여러 관광지에는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소금 광산입니다. 즉 바다에서 만드는 소금을 제염이라고 한다면 산에서 채취하는 소금을 암염이라고 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이자 모차르트의 고향인 잘츠부르크도 그 뜻이 소금성입니다. 이렇듯 유럽의 소금은 대부분 암염, 즉 돌에 붙은 소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암염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엔 소금이 귀했기 때문에 소금을 땅속에 숨겨두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종종 땅속에 있던 수분이 염분을 녹여버리는 바람에 염분이 사라진 조그만 돌멩이 조각들만 남곤 했습니다. 그것들은 모양은 틀림없는 소금인데 염분은 별로 없는 돌조각들이었습니다. 그 돌조각들은 길에 뿌리는 용도 외에는 아무 사용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밟고 다니곤 했습니다. 맛을 잃은 주님의 제자들이 이런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을 교회의 위기라고 합니다. 또 교회가 타락했다고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맛을 잃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즉 세상은 어두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캄캄한 공간 속에 있을 때는 그곳이 청결한지 아닌지 또 그 안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자기 얼굴에 무엇이 묻은 것은 아닌지 등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공간에 불이 켜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에 빛이신 주님이 들어가시지 않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어둠 속에 있는지 또 그 인생이 얼마나 추한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에 자신의 실상을 직면합니다. 또 빛에는 인도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어두운 산길을 운전해 가는데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고장이 났다면 운전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과히 속도의 시대입니다. 생각의 속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질주하는 속도는 흉기가 됩니다. 시속 300km의 속도로 질주하는 경주용 자동차는 관중들에게 흥미진진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동차 경주를 열광하며 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자동차가 자동차 경주장 위에 있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광장으로 질주한다면 살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바른 방향을 알지 못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그래, 저 사람의 삶이 바른 것이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라고 고백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바보처럼 산다고 혀를 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은 수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12명만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얹고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 다수는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습니다. 또 마태와 같이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단언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도 가진 것이 많은 부자가 왜 없었겠습니까? 헤롯 왕가와 더불어 이스라엘 각 지역을 통치했던 고위 관리들, 귀족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학문적 업적을 이룬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볼품없어 보여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난 후에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었고 세상을 새롭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성전다운 성전으로 되어가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전다운 성전으로 되어가는 것보다 더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세상으로 흩어져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점점 더 성전이 되어 가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작고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서 점점 성전이 되어가는 우리를 통해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당신의 섭리를 이 시대의 역사 속에 펼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격스러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아주시며 점점 성전다운 성전이 되게 되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주님의 이름이 존중받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말을 듣는 것은 우리가 성전다운 성전으로 되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아 성전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며 사는 것이 인생을 더 성공적으로 사는 것으로 생각했던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을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만이 목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성전이 되어가기 위함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 일이 대한민국의 모든 부분에서 정상성을 회복해가는 제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로 중간에 맡긴 담을 허셨듯이 이제는 성전다운 성전이 되어가는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갈기갈기 찢긴 우리 사회를 꿰매어 국민 화합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